에스트 헤밍웨이 생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여섯 개의 단어만 써서 모두를 감동시켜보라고 했다죠. 헤밍웨이는 도전에 응했고 문학사상 가장 짧은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었죠.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신지 않았음.
이 글을 본 모두가 눈물을 적셨다고 합니다. 조지 오웰도 어떻게 보면 비슷했습니다. 예술과 정치를 하나로 보며 르포르타주 문학을 개척한 투사였지만 딱딱한 선전 문구에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찾아서 평생을 고민했던 작가였죠.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글에는 작가의 혼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작가 조지 오웰이 자신의 문학적 세계관을 밝힌 최고의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 오늘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선정한 에세이입니다. 할로윈 데이에 인사드린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문학사 천년을 통틀어서 셰익스피어, 제인 어스텐에 이어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선정된 조지 오웰의 에세이집 나는 왜 쓰는가 Why I Write를 감상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책 제목과 똑같은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 조지 오웰을 읽는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명문이라고 합니다. 이 명문을 읽어줄 책 읽는 책 읽어주는 여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케일린 어우 무서워.
안녕하세요. 저도 기다렸던 작품인데요. 일단 제목부터 간결하면서 힘이 있어요. Why I Write.
Why I Write.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에게는 조금 전에 헤밍웨이의 여섯 단어만큼이나 가슴을 울릴 세 단어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고 보니요. 이승열 씨 음악에도 비슷한 제목이 있어요. Why We Fail.
아이, 저야 뭐 그냥.
아이 무슨 말씀을.
작품 얘기나 계속할게요. 한평생 정치적 균형 감각을 생명처럼 지켰던 작가. 그것 때문에 자주 내부 고발자로 몰리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면서도 문학적 감성과 재치 있는 풍자 감각으로 읽는 재미에도 충실했던 작가 조지 오웰의 진심 어린 진솔한 내면을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오늘 할로윈데이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의 감상은 어떠신지 어우 두려워 잠깐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최은지
최은지님
정말 으스스합니다. 두 분 연기 장렬 연기 아니었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이래은님께서요. 케일리님 여왕님 같으세요? 아 여왕이 이렇게 검정색 후드를 쓰고 저 근데요 아까 류수련님의 이거 보고요 네. 오프닝 하실 때 진짜 빵 터질 뻔했어요.
뭐 전구 맞죠 뭐.
승현님 얼굴이 전구 같이 보여요.
그래요? 불 꺼놓고 그냥 반디만 틀어놓으셔도 방안이 화나겠네요. 이두일 씨께서는 오랜만에 본방을 사수하신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너무 신납니다. 오늘 할로윈 특집인가요? 아 깜짝 놀랐어요 하셨네요.
예. 네, 황은수님께서는 무섭기는요. 귀여우십니다, 두 분. 방송 전에 연습하셨어요?
아, 급조한 겁니다.
연습은 하긴 했죠. 라이트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보려고요.
그래요. 8419님께서는, 어우, 놀라라, 달걀 귀신이다. 참 멘트하실 때 놀랐어요. 서프라이즈 하셨는데. 놀라셨다면 일단 성공했네요.
네, 할로윈 특집으로 오프닝을 꾸며봤습니다.
귀엽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승열의 영민문학관에서 감상하시는 작품, 아니야,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상과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home.ebs.co.kr/englit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은 EBS_englit ENGLIT이고요. 모두 열려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홈페이지,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 감상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곳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지 오웰의 에세이 감상 기념으로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눔을 쓰는가 번역서를 청취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지난 방송은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로도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첫 음악은요, Art Garfunkel의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이 음악 듣고 와서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16살 때부터 나는 내가 커서 작가가 되리란 걸 알고 있었다. 17살 때부터 24살 때까지는 그 생각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건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내겐 책 쓴 일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다.
I was the middle child of three, but there was a gap of 5 years on either side, and I barely saw my father before I was 8. For this and other reasons, I was somewhat lonely, and I soon developed disagreeable mannerisms, which made me unpopular throughout my school days. I had the lonely child's habit of making up stories and holding conversations with imaginary persons. And I think from the very start, my literary ambitions were mixed up with the feeling of being isolated and undervalued. I knew that I had a facility with words and a power of facing unpleasant facts, and I felt that this created a sort of private world in which I could get my own back for my failure in everyday life. Nevertheless, the volume of Sirius, for example, Seriously Intended, writing which I produced all through my childhood and boyhood would not amount to half a dozen pages. I wrote my first poem at the age of 4 or 5, my mother taking it down to dictation. I cannot remember anything about it, except that it was about a tiger, and the tiger had chair-like teeth. A good enough phrase, but I fancy the poem was a plagiarism of Blake's Tiger, Tiger. At 11, when the war of 1914 to 18 broke out, I wrote a patriotic poem, which was printed in the local newspaper, as was another, 2 years later, on the death of Kitchener. From time to time, when I was a bit older, I wrote bad and usually unfinished nature poems in the Georgian style. I also attempted a short story, which was a ghastly failure. That was the total of the would-be serious work that I actually set down on paper during all those years.
나는 3남매 둘째였다. 아래 위로 5살 터울이었고 아버지는 8살이 될 때까지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좀 외로웠다. 학창시절 내내 인기가 있었던 적도 없었다. 그래서일까? 외로운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나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상상 속의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낱말을 다루는 재주와 불쾌한 사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능력이 매일 실패하는 나의 좌절감을 보상해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준다고 느꼈다. 그렇다고 해도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통틀어 내가 쓴 심각한 글은 기껏해야 대여섯 페이지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도 유명한 작가의 시를 표절한 것이었지 싶다. 1914년에 전쟁이 터진 후 11살의 나이에 애국시를 써서 신문에 실린 적이 있다. 단편 소설을 쓰다가 엄청난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Side by side with all this, for 15 years or more, I was carrying out a literary exercise of a quite different kind. This was the making up of a continuous story about myself, a sort of diary existing only in the mind. I believe this is a common habi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s a very small child, I used to imagine that I was, say, Robin Hood, and picture myself as a hero of thrilling adventures, but quite soon, my story ceased to be narcissistic in a crude way and became more and more a mere description of what I was doing and the things I saw. For minutes at a time, this kind of thing would be running through my head. He pushed the door open and entered the room. A yellow beam of sunlight, filtering through the muslin curtains, slanted onto the table, where a matchbox, half open, lay beside the inkpot. With his right hand in his pocket, he moved across to the window. Down in the street, a tortoiseshell cat was chasing a dead leaf, etc., etc. This habit continued until I was about 25, right through my non-literary years. Although I had to search, and did search, for the right words, I seemed to be making this descriptive effort almost against my will, under a kind of compulsion from outside. The story must, I suppose, have reflected the styles of the various writers I admired at different ages. But so far, as I remember, it always had the same meticulous descriptive quality.
"그 시절 나는 나름의 문학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학교 과제 말고도 장난 삼아 시를 쓰기도 했고 학교 잡지 편집 일을 돕기도 했다. 학교 잡지의 수준은 한심하고 우스웠다. 그래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15년간 나름대로 문학 수련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수련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일기 같은 글을 계속 꾸며나가는 것이었다. 나만이 그럴까? 모든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상하길 즐긴다. 특히 자신을 영웅으로 상상하길 좋아한다. 그러다가 나의 이야기는 자아도취를 벗어나 내가 겪은 일이나 본 것을 단순히 묘사하는 단계로 옮겨갔다. 그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리에는 고양이가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쫓고 있었다. 등등. 이런 묘사의 습관은 25살까지 계속되었다. 나는 상황에 딱 맞는 낱말을 찾느라 고민했고 내가 좋아했던 작가들의 문체를 반영하려고 애썼다.
I give all this background information because I do not think one can assess a writer's motives without knowing something of his early development. His subject matter will be determined by the age he lives in. At least, this is true in tumultuous, revolutionary ages like our own. But before he ever begins to write, he will have acquired an emotional attitude from which he will never completely escape. It is his job, no doubt, to discipline his temperament and avoid getting stuck at some immature stage, in some perverse mood. But if he escapes from his early influences altogether, he will have killed his impulse to write. Putting aside the need to earn a living, I think there are four great motives for writing, at any rate for writing prose. They exist in different degrees in every writer. And in any one writer, the proportions will vary from time to time, according to the atmosphere in which he is living. They are 1. Sheer egoism. Desire to seem clever, to be talked about, to be remembered after death, to get your own back on the grown-ups who snubbed you in childhood, etc., etc. It is humbug to pretend this is not a motive, and a strong one. Writers share this characteristic with scientists, artists, politicians, lawyers, soldiers, successful businessmen. In short, with the whole top crust of humanity. The great mass of human beings are not acutely selfish. After the age of about 30, they almost abandon the sense of being individuals at all, and live chiefly for others, or are simply smothered under drudgery. But there is also the minority of gifted, willful people who are determined to live their own lives to the end. And writers belong in this class. Serious writers, I should say, are on the whole more vain and self-centered than journalists, though less interested in money.
I 이렇게 성장 과정과 글쓰기의 관계를 일일이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작가가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설명하려면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성장 과정부터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작가는 작가가 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나름의 정서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 태도는 작가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필연적인 상태이다. 물론 작가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신의 기질을 다스려야 한다. 미성숙의 단계나 삐뚤어진 성격에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앞서 말한 정서적 태도에서 벗어나버리면 글을 쓰겠다는 충동마저 없어질 것이다. 나는 왜 쓰는가? 생계를 빼면 글을 쓰는 동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순전한 이기심 때문이다. 똑똑해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싶어 글을 쓴다. 이게 동기가 아닌 척 해봤자 허위다. 이런 특성은 작가 말고도 과학자, 예술가, 정치인, 법조인, 군인, 성공한 사업가 이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나다운 인생을 살겠노라 결심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작가들이다.
2. Aesthetic enthusiasm. Perception of beauty in the external world, or, on the other hand, in words and their right arrangement. Pleasure in the impact of one sound on another, in the firmness of good prose, or the rhythm of a good story. Desire to share an experience which one feels is valuable and ought not to be missed. The aesthetic motive is very feeble in a lot of writers, but even a pamphleteer or writer of textbooks will have pet words and phrases which appeal to him for non-utilitarian reasons, or he may feel strongly about typography, width of margins, etc. Above the level of a railway guide, no book is quite free from aesthetic considerations. 3. Historical impulse. Desire to see things as they are, to find out true facts and store them up for the use of posterity. 4. Political purpose. Using the word political in the widest possible sense. Desire to push the world in a certain direction, to alter other people's idea of the kind of society that they should strive after. Once again, no book is genuinely free from political bias. The opinion that art should have nothing to do with politics is itself a political attitude.
두 번째, 미학적 열정 때문에 글을 쓴다.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 언어를 적절하게 배열할 때의 묘미, 훌륭한 산문의 견고함, 훌륭한 이야기의 리듬감이 주는 희열 때문에 글을 쓴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는 소중하여 차마 놓치고 싶지가 않다. 이런 감정은 미학적 동기가 약한 작가라고 해도 공감할 만한 것이다. 팜플렛이나 교과서를 쓰는 저자라고 해도 매력과 애정을 느끼는 낱말과 문구가 있기 마련이다. 철도 안내책자 수준을 넘어선다면 어떤 책도 미학적 고려에서 딱히 자유롭지 않다. 세 번째, 역사적 충동 때문에 글을 쓴다. 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밝히고 후세를 위해 그 진실을 보존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네 번째, 정치적 목적 때문에 글을 쓴다. 정치적이란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 동기는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욕구, 자신이 지향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는 욕구를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책도 정치적 편향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것이다.
What I have most wanted to do throughout the past 10 years is to make political writing into an art. My starting point is always a feeling of partisanship, a sense of injustice. When I sit down to write a book, I do not say to myself, I am going to produce a work of art. I write it because there is some lie that I want to expose, some fact to which I want to draw attention. And my initial concern is to get a hearing. But I could not do the work of writing a book or even a long magazine article if it were not also an aesthetic experience. Anyone who cares to examine my work will see that even when it is downright propaganda, it contains much that a full-time politician would consider irrelevant. I am not able, and do not want, completely to abandon the worldview that I acquired in childhood. So long as I remain alive, and well, I shall continue to feel strongly about prose style, to love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to take a pleasure in solid objects and scraps of useless information. It is no use trying to suppress that side of myself. The job is to reconcile my ingrained likes and dislikes with the essentially public, non-individual activities that this age forces on all of us.
지난 10년을 통틀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일이었다. 나의 출발점은 언제나 당파성을 띄었다. 그 당파성은 불의를 감지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난 앉아서 책을 쓸 때 예술 작품을 쓰겠어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내가 글을 쓴 이유는 폭로하고 싶은 거짓이 있어서, 세상이 주목하길 바라는 사실이 있어서이다. 나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내 글을 읽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내 글에 미학적인 경험이 결여되어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글도 쓸 수 없을 것이다. 내 글을 꼼꼼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노골적인 선전 글이라 해도 전업 정치인이 보기에는 꽤 엉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에 갖게 된 세계관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다. 살아있는 한,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한, 나는 산문의 스타일에 애착을 가질 것이고 정치적으로 불필요해 보이는 단편적인 것들에서 즐거움을 맛볼 것이다. 예술적 취향과 정치적 이상을 조화시키는 것,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다.
It is not easy. It raises problems of construction and of language. And it raises, in a new way, the problem of truthfulness. Let me give just one example of the cruder kind of difficulty that arises. My book, about the Spanish Civil War. Homage to Catalonia, is of course a frankly political book. But in the main, it is written with a certain detachment and regard for form. I did try very hard in it to tell the whole truth without violating my literary instincts. But among other things, it contains a long chapter, full of newspaper quotations and the like. Defending the Trotskyists, who were accused of plotting with Franco. Clearly, such a chapter, which after a year or two would lose its interest for any ordinary reader, must ruin the book. A critic whom I respect read me a lecture about it. "Why did you put in all that stuff?" he said. "You've turned what might have been a good book into journalism." What he said was true, but I could not have done otherwise. I happened to know what very few people in England had been allowed to know, that innocent men were being falsely accused. If I had not been angry about that, I should never have written the book.
"내가 스페인 내전에 대해 쓴 카탈로니아 찬가는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책이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는, 내 나름대로는 초연한 마음으로 예술적인 형식을 지키려고 애썼다. 다시 말해, 나의 문학적인 본능에 충실하면서 진실을 낱낱이 밝히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이 책의 한 챕터에서 스페인 프랑코 정부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신문에서 인용한 기사들로 가득 채웠다. 이런 건 문학의 긴 역사에서는 곧 무용지물이 될 게 뻔했다. 한마디로 책이 예술이 될 수 없게 방해하는 요소였다. 한 평론가는 내게 이렇게까지 말했다. 그런 걸 뭐하러 다 집어넣었습니까? 좋은 책이 될 수 있었는데 보도문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말이 옳다. 나도 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영국에선 거의 아는 사람이 없지만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어쩌다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알리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나는 애초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I will only say that of late years, I have tried to write less picturesquely and more exactly. In any case, I find that by the time you have perfected any style of writing, you have always outgrown it. Animal Farm was the first book in which I tried, with full consciousness of what I was doing, to fuse political purpose and artistic purpose into one whole. I have not written a novel for 7 years, but I hope to write another fairly soon. It is bound to be a failure. Every book is a failure. But I do know with some clarity what kind of book I want to write. Looking back through the last page or two, I see that I have made it appear as though my motives in writing were wholly public-spirited. I don't want to leave that as the final impression. All writers are vain, selfish, and lazy. And at the very bottom of their motives, there lies a mystery. Writing a book is a horrible, exhausting struggle, like a long bout of some painful illness. One would never undertake such a thing if one were not driven on by some demon whom one can neither resist nor understand. For all one knows, that demon is simply the same instinct that makes a baby squall for attention. And yet, it is also true that one can write nothing readable unless one constantly struggles to efface one's own personality. Good prose is like a window pane. I cannot say with certainty which of my motives are the strongest, but I know which of them deserve to be followed. And looking back through my work, I see that it is invariably where I lacked a political purpose that I wrote lifeless books and was betrayed into purple passages, sentences without meaning, decorative adjectives, and humbug generally.
이제 나는 야심을 버렸다. 최근에는 기발하게 쓰기보다는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농장은 정치적 목적과 예술적 목적을 하나로 융합하려 한 최초의 소설이었다. 소설을 쓰지 않은 지 벌써 7년째다. 조만간 한 편 쓰고 싶다. 보나마나 실패작이 될 것이다. 모든 책은 실패작이다. 책을 쓴다는 건 고통스러운 병을 오래도록 앓는 것과 같다. 거역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독단을 계속해서 버려야만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내 경우 초점을 잃은 글, 주제의식을 잃고 현란한 장식에만 현혹된 글을 썼을 때는 어김없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정치적인 목적이 결여되어 있었을 때였다.
투데이즈 북마크.
한때 조지 오웰의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를 읽으며 작가의 꿈을 키운 문학도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는 아니지만 조지 오웰은 친절하게도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여섯 가지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 그의 또 다른 에세이 정치와 영어 Politics and English Language에서죠. 한번 살펴볼까요? 1. Never use a metaphor, simile, or other figure of speech which you are used to seeing in print. 익히 봐왔던 비유는 절대 사용하지 마라. 2. Never use a long word where a short one will do. 짧은 단어를 쓸 수 있을 때는 절대 긴 단어를 쓰지 마라. 3. If it is possible to cut a word out, always cut it out. 빼도 지장이 없는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빼라. 4. Never use the passive where you can use the active. 능동태를 쓸 수 있는데 수동태를 쓰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한다. 5. Never use a foreign phrase, a scientific word, or a jargon word if you can think of an everyday English equivalent. 외래어, 과학용어, 전문용어는 대신할 일상어가 있다면 절대 쓰지 마라. 마지막이 재밌네요. 6. Break any of these rules sooner than say anything outright barbarous. 앞선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키려다 너무 황당한 표현을 쓰게 된다면 원칙을 깨도 좋다. 이상 좋은 작가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조지 오웰이 마련한 여섯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것이 이미 정치적이라고 생각한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 Why I Write, 이 에세이를 끝으로 조지 오웰과도 작별해야겠네요. Goodbye, George. 즐거우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의견들 많이 주시는데요. 영미문학관 작가 지망생분이 은근히 많다고 하시네요. 자, 봅시다. 4535님께서는요, 30대에는 그림책 작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0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같은 꿈만 꾸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성님께서도 전도 동화작가 되고 싶어요. 지금 5살 딸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상상한 동심의 마음으로 딸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줘요. 순수한 마음을 아이에게 배우며 세상을 배우는 멋진 동화작가가 되고 싶어요. 네. 김동준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또 있네요. 눈을 감고 감상하면서 청취하다 보니 작가가 되고 싶어요. 작가가 되어서 다양한 세상 사는 이야기와 펼치지 못한 꿈을 펼쳐보고 싶어요. 라고 하십니다. 저희 최세희 작가님이 알려주셨는데요.
네.
아주 늦게 등단하신 분들도 꽤 많답니다. 그중에서도 유명하신 작가분들이 있는데 예로 박완서 님께서는 마흔에 등단하셨고요.
오, 그렇군요. 그러면 글에 재주가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네.
재주가 없더라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등단을 꼭 해야만 하지 않는다면
네.
주변과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네, 근데 저도 이제 글은 잘 못 쓰지만
네.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겠군요.
네, 9024님께서요 번역해서 읽어주시는 것과 다르게 원어로 읽을 땐 음률이 느껴지네요. 새롭게 들려요.
네, 황현주님께서 오웰의 문장들은 간결한 듯하면서도 풍부한 느낌이군요. 그동안 소설만 읽어봤는데요. 듣고 있으니 에세이집도 궁금해집니다. 감상 올려주시면 추첨에 당첨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허혜은님께서요. 나는 왜 쓰는가? 정치적 목적도 재미있는 것 같고 일본의 순전한 이기주의도 매우 공감이 갑니다.
자, 모두들 다 감동하셨나 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에세이를 읽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영미문학관에서.
네.
근데 이렇게 에세이를 읽으니까 또 새롭네요.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자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넣어야 합니다.
네.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선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조지 오웰의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 잭 런던의 소설집 불을 지피다를, 여름사에서 조던 벨포트의 소설 월가의 늑대를, 주 아이기스 화진 화장품에서 고기능성 이슈오의 워터리치 3종 기초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CL팜에서 3초 만에 녹여먹는 필름형 가글 애니센스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관람권도 있습니다.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공연되는 창작 뮤지컬 오디션 11월 15일 목요일 8시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오늘 함께한 음악들은요. 선동적이면서도 예술적이었죠. 조지 오웰처럼요. 이런 분야에선 거의 송가 앤썸이 된 것 같은데 닐 영의 Rock and the Free World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거는 Style Council의 Walls Come Tumbling Down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른 음악은 비틀즈의 Across the Universe이고요. 이 음악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은 조지 오웰을 르뽀 작가로 거듭나게 하는데 아주 가장 큰 공을 세운 미국 작가의 단편을 감상하겠습니다. 얼마 전 번역되어서 국내에서도 활발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가죠. 20세기 초 최고의 이야기꾼이라는 잭 런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